설교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매주 듣는 것이기에 과연 무엄이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더 언변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등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분열은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등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바나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즉 복음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설교가 진정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갈라짐이 없을 것입니다.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서 참되운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역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 고린도 시를 거닐고 있던 점잖은 지식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두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분명히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복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십니다. 이 들려주신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 들려주시는 복음 설교를 믿는가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보고 들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에게는 끌어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은 정말로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창조의 사실이나 아니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리낌이 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한 구속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짓고 어리석게 죽음을 당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 거리끼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을 드러내는 길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기독교인의 중심적인 상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흔히 십자가가 있으면 복음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러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상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의 도가 구속의 길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분이라고 하는 그 소망하는 메시아와 계시사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 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 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뭘 보여줄 것인가?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표적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이 되는 사건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표적인가라고 말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겠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배워야 할 표적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구하고 있고 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두고서 그들은 도무지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에 표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지체를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밤새 달아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곧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것이 거리낌이 되어졌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귀와 마음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시키면서 사람의 지혜, 즉 헬라인의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믿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세상, 즉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성적이고 우리도 정말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이를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눈이 왜곡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눈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없고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이것이 능력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유대인은 보았고 이방인들은 병적인 망상이나 전능하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지적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졌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들에게 전파되어져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바울은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며 헬라인이며 온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도무지 세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유월절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표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그날의 출애굽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에 넘어감을 위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의 바름을 통해 이미 그 집에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어난 그 집에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국이 되어 있을 그 애굽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통하여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 없고 하찮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예수,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병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공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공의 없는 자비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비를 먼저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생명을 바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모의 죄를 그 자식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어떤 동물을 제사로 드렸다 해서 그 동물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그와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가 저주란 사실을 압니다. 십자가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가 저주의 짐을 짊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백성이 짊어져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등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얻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멸망과 구원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즉 바다에 던지심과 큰 물고기 배속의 사흘 동안의 표적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넓은 세상의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그가 그 바다 괴물 배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가하셨습니다. 지성소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만약 더 이상의 구원의 표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떤 순종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성인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믿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대에 욥,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에 그 누구도 거기에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들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그래서 십자를 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밖에 나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미련한 방식으로 그 선포의 미련한 방식으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교회에서 참된 설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아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눈으로 목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에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배에서 복음 설교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으로서 알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천년이 지나고 아니 이 세상이 만년이 지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사건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이건 예배적인 단어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입술로는 그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입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내게 멀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골반이 되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장로의 유언을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지키면 되는가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가 미를 까먹지 않아야 한다 장로의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전으로서 이 사실은 지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라는 이 말은 멸망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멸망당한다. 아예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29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을 두고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준 암시적인 명칭입니다. 의미가 분명치 않은데 아마 하나님의 제단 향로를 뜻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이 하나님의 제단 향로를 이야기할 때 아리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압의 비스기도 발견됩니다. 이 이름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아리엘을 이야기할 때 아니 이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오늘은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 아닐까요? 오늘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여기 모였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여기 모여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지혜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많이 개혁되어져 있지만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당한 예배도 아니고 정당한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 즉 그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지혜자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도 오셔서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분파가 생깁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교회 안에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이나 분파가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주께서는 전도의 미래를 맛볼 교회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주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가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가 교회인가라고 물을 때 아무 곳에서나 교회라고 표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울려 퍼질 때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 주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전도에 미련한 이 복음의 길을 기울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를 주신 하나님 그 도를 믿게 하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멘.